마태복음 69번 메시지. 겟세마네에서 눌림을 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시고 공회에서 재판받으시고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역시 왕국에 관계되어 있으면서 마태복음 가운데 긴 부분인 26장 31절부터 75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장에서 주님의 상에 관한 구절들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천국과 매우 큰 관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에서는 주님의 몸을 나누는 것을 상징하는 떡됨에서 주님의 죽으심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부활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도 역시 그분의 죽음에 대한 분명한 언급입니다. 부활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으나 떡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우리의 떡이신 주님을 상징한다는 사실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구속을 성취하셨지만 그분은 부활 안에서의 구속을 통해 우리의 누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상을 대할 때 우리는 상 위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표징을 보지만 죽음 안에서가 아니라 부활 안에서 그분을 기념합니다. 이러한 기념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을 표명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은 둘 다 왕국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 없이는 왕국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국 백성이 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26장 31절부터 75절까지에서 극명하게 밝혀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체포와 재판에 대한 그림을 갖습니다. 이 기록은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그 누구도 십자가의 좁은 외길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좁은 외길을 가실 수 있으나 천연적인 생명 안에 있는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야만 하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소극적인 상황이 해결되었고 그분의 부활로 그분은 능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 심지어 우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왜 마태가 주님의 체포와 재판에 대한 기록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에 관한 긴 이야기를 포함시켰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기술하는 데에는 몇 구절 정도로 충분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이것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부인이 지닌 의미를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26장에서 주 예수님과 베드로는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좁은 외길을 통과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점에서 이 좁은 외길을 취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물론 기타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문제를 분명하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부인에도 면밀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26장 31절부터 75절까지에서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를 밝히고자 한 것입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패배를 드러내려는 것입니까? 내가 믿기로는 그의 의도는 서로 현격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모두를 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을 볼 때는 완전한 성공을 볼 수 있지만 베드로를 볼 때 참패를 보게 됩니다.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승리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점에 있어서 그분은 승리하셔야만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타락한 인간 존재들은 왕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천연적인 생명에 관한 한 우리는 모두 베드로입니다. 천국이 세워지려면 예수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26장 전체에 걸쳐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에 서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치에 서 계셨습니다. 천국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분은 하나의 사람으로서 곧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어떤 역경과 실패와 반대와 공격도 능히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 계셨습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살펴볼 때 우리 인간의 생명원에서는 왕국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인상을 분명하게 받아야 합니다. 열두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의 가르침과 훈련 아래 있어 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어부인 베드로는 사장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때로부터 줄곧 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시려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셨습니다. 베드로는 천국 헌법의 공포를 들었고 왕국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관해, 교회의 건축에 관해, 십자가의 좁은 외길에 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는 변화산 위에서 처리받았고 인도세를 내는 것에 관해서 교정을 받았습니다.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베드로는 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격을 갖추고 훈련받은 사람이 주님을 부인하는 데 앞장서다니 믿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성공할 수 없을진데 도대체 누가 능히 성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만일 베드로가 사장에서 주님을 부인했더라면 나는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과 같이 있었던 베드로가 26장에서 그분을 부인할 수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베드로 자신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33절에서 베드로는 다 주로 인해 실족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으리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으며 35절에서는 내가 당신과 함께 죽을지언정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분명히 밝혀주는 바와 같이 그가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주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간도 왕국 생명을 사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아마 당신은 이 메시지들을 읽고 나서 왕국에 대해 마음이 감동되어 오늘날의 왕국 백성이 되기를 갈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겸손히 하여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저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없었을진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누구란 말입니까? 주여,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심. 그리스도의 승리와 베드로의 실패의 대조를 고려해 보면서 이제 우리는 31절부터 75절까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1절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로 인해 실족하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고 말합니다. 주님은 목자이셨고 제자들은 흩어질 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자들은 그분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 특히 베드로는 그 좁은 외길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를 것이라는 확신과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자신이 살아나서 부활 안에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또 그분은 자신이 팔리시는 밤에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겟세만에서 눌림을 받으신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뒤에 주님은 그들과 같이 겟세마네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기름, 곧 그 영을 흘려내기 위해 거기서 눌림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분은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 혼이 심히 슬퍼하여 죽을 정도라고 그들에게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자기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평화롭기만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주님의 임재로 인해 피곤해졌기 때문에 잠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월절을 지내기 위한 방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날의 모든 일들 때문에 지쳤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혼자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잠시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고 싶다. 나는 그분을 떠날 수 없으므로 잠을 조금 자야겠다. 주님은 기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내게는 잠이 필요하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역시 우리의 상황을 그린 그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만 베드로처럼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에 지칠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를 갖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 지쳐서 그것을 관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0절과 41절에 따르면 주님은 와서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것을 보셨을 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도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종종 우리의 영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왜냐하면 베드로는 코, 즉 가장 돌출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세 번째 기도를 마치고 왔을 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왕국을 위할 수 있는 생명과 완전히 할 수 없는 생명의 대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출생에 의해서는 전자의 생명을 갖지 못합니다. 천연적인 출생으로 우리가 갖게 된 생명은 전혀 왕국을 위할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눌림을 받아서 슬프고 고민하여 죽을 정도까지 되셨습니다. 아버지께 세 번 기도하신 후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준비를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심 47절은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유다는 그분이 바로잡을 사람이라는 암호로 주 예수님께 다정히 입맞추었습니다. 만일 주님께로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이 낯선 사람이었다면 그것은 그분께 그렇게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체포하려고 무리를 이끌고 온 사람은 바로 3년 반 동안이나 그분께 가까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바로 이것이 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실 때 제자들 중 하나인 베드로는 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의 귀를 잘라냄으로써 반응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주 예수님을 돕기는커녕 문제만 야기했을 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대고 있고 누가는 주께서 그 귀를 낫게 하셨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검을 검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주님은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란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가리키는데 그것은 성경에 예언된 것이므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에서 왕국에 관한 빛 가운데서 두 사람의 대조를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체포에 저항했지만 주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능히 왕국을 위하실 수 있는 것 이상이지만 우리의 생명의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왕국과 관련된 일들과 환경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베드로의 실패와 패배와 부인에 대한 이런 기록이 없다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왕국을 위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우리도 베드로같이 담대하려고 할지 모릅니다. 여기 26장에서 우리는 천연적인 베드로를 보지만 사도행전 2장과 3장과 4장에서는 부활한 베드로를 봅니다. 왕국을 위한 좁은 외길에서 주 예수님을 뒤따르는 것은 오직 부활의 생명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공회에서 재판받으심. 57절부터 68절까지에서 주님은 공회에 의해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짓 증거에 의해 부당하게 고소받으셨으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공회 앞에서 마치 털 깎는 자들 앞에 있는 양처럼 서 계신 주님은 자신을 변명하려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그분은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그분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은 마귀가 주님을 시험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64절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물었으나 그분은 인자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받으실 때에도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땅 위에서 인자이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후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도 인자이시며 심지어 구름 위에서 다시 오실 때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국을 세우기 위해 주님은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땅 위에서 수행될 수 없으며 천국은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듯합니다. 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물어보았다.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심지어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내가 부활하고 나서도 나는 사람으로서 셋째 하늘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 구름 위에서 다시 올 때도 여전히 나는 사람의 아들로 있을 것이다. 광야에서 마귀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관해 시험했을 때 주님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에게 시험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는 시험받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 사람으로서 서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 가야바는 마귀와도 같았고 그의 질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마귀의 유혹과도 같았습니다. 주님도 역시 그에게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주님의 대답을 들었을 때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저가 참람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람한 말을 들었도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한 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며 그분을 조롱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식으로 다뤄졌을 때 승리의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은 공회 앞에서 승리하셨을 뿐 아니라 멀찍이 그분을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던 베드로 앞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왕국을 위하기에 알맞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다시 봅니다. 심지어 베드로같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생명일지라도 왕국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부인당하심. 69절과 70절은 그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연약한 작은 여자아이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하나의 드러냄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한 번의 시험이 베드로를 드러내는 데 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환경은 베드로가 철저하게 시험받을 때까지 그대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그가 절대로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 이상 자신을 조금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1절과 72절은 다른 여종이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말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이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씨가 너를 표명한다 고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고 말했습니다. 처음 부인할 때 베드로는 오직 말로만 했고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맹세하면서 대답했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했습니다. 세 번 주님을 부인하고 나서 닭이 우는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악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고 계실 때 베드로는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을 부인함으로써 베드로는 철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단지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읽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계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같기 때문에 천연적인 생명으로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좁은 외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드러낼 시험이 올 것입니다. 조만간 왕국에 이르는 노정에 있는 우리 모두는 동일한 시험들에 직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주님의 사하심과 더 친밀한 방문을 가져오는 회개와 애통과 자백의 길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왕국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또 다른 생명과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시험들을 통과하고 모든 실패와 패배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는 또 다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장에서 제시된 뚜렷한 대조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베드로에게서는 검은색을 보지만 주 예수님에게서는 흰색을 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내내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패배당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예수님만이 승리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체포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사람들에게 자신을 스스로 넘겨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그분의 죽으심은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관한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자발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진실로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왕국을 위하기에 합당합니다.